요한일서 2장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으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희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주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하심으로 옷 입혀주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귀한 주의 백성들도 하여금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성령이 사랑하는 신부를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 가운데 전하여지며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을 들어 사용하시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 시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사진과 같이 우리 뇌리에서 떠날 수 없는 이러한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서 남는 이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여러 장면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 큰아이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대학교로 떠날 때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마 자녀들이 같이 생활하다가 떠나는 그날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에 특별히 남아있을 줄 압니다. 그때 이제 학교로 데리고 가면서 뒤에 그 유홀 트레일러를 하나 빌려가지고 제 차 뒤에다 달고 거기다가 잔뜩 학교에 가서 생활할 그러한 가구나 뭐 이러한 것들을 싣고 같이 운전하면서 학교를 향해서 한 9시간 걸려서 운전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아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은 거기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 이제 목적하는 대로 공부를 잘 끝내고 올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그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보내면서 뜻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거들랑 공부를 열심히 해라. 대답은 항상 자녀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가거들랑 이제 교회도 열심히 잘 빠지지 말고 나가거라. 그러니까 예, 잘 나가겠다고 대답을 잘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나온 생활을 제가 알기에, 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조금 알기에, 그러나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대답은 잘 하지만은, 그러나 가정을 떠나가지고 처음으로 자유스럽게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또는 주위에 어떠한 학생들이 그와 만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가 행여나 그 실수하고 또는 공부하러 간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고 그 소원하고 갔던 공부를 잘 마치지 못하든지 또는 어떠한 큰 사고를 일으키든지 또는 문제나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때 또 계속해서 제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그러나 혹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수해가지고 네가 공부해서 실패하든지 글쎄 막 낙제를 하고 학교를 못 다니게 되든지 또는 행여나 거기 가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좋지 않은 친구와 만나가지고 나쁜 그러한 방향으로 네가 혹시 가는 그러한 때가 있더라도, 그러나 네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네가 어떠한 자리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네가 실패할 수 있고 학교는 혹시 공부하다가 그만둘 수 있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일을 네가 혹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부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는 이제 실패하거나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때는 다시 집으로 올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또 이해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러고 이제 떠나보냈던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는 그 요한 사도도 아마 그러한 심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그들을 가르쳤기에 그들을 향한 나의 자녀들아,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요한 1서에서 1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죄악을 짓는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리하여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그들에게 강력하게 죄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1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2장에 와서 그 말씀을 계속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죄 짓지 않도록, 죄를 범치 않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그 뜻이라고 그들에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요한 자신이 그 삶을 살아보았기에 너희가 죄를 범하면은, 그러나 너희가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때 또한 알 것은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잘못되기 쉬운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고 다 이루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자녀가 되고 영적인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니까 나는 죄 지어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죄 짓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다른 쪽에 또한 잘못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눌려가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안 후에도 계속 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인가, 또는 내가 이러한 죄악된 생활을 하는가 볼 때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심한 절망과 심한 낙심 가운데에서 끌려가며 이러한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오늘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며 나갈 것인가. 참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삶에 있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 우리가 생각해 온 대로 요한일서 2장에서도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중요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알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안다면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또는 성경에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성경에서 우리의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양을 볼 때에 양은 그 주위에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항상 잘못된 데를 향해서 풀을 따라가지고 풀이 많이 있으면 그곳을 향해가지고 가다가 어떠한 절벽과 같은데 낭떠러지와 같은 위험한 곳으로 그들이 갈 수 있기에 이러한 목자가 그들을 항상 지키며 그들을 돌보아야만 된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양과 같이 잘못 행하며 그릇 행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양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성경에 보면은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험한 곳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찾으면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온다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양 스스로는 어려운 데 떨어졌을 때에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동안 계속 생각해온 것처럼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것이 왜 그런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해 보신 줄 압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 양심의 부르짖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욕심이 이 한번 이쯤이야 살짝 아무도 모르게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은 그 길을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길을 걷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비참함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참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죄에서 온다고 여러 모양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으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성찬을 대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이 많고 또한 잠자는 자들도 많다. 죽은 자들도 많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마 지금까지 보아온 것이 마지막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땅에 그 숨을 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들 옆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할 기회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마지막을 대한 그러한 자리에서 가장 우리에게 괴로운 것은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괴로운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죄.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죄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며 나와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 세상의 물질을 좋아해가지고 물질만을 따라가다가 선생을 팔아먹고 결국은 멸망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거든 차라리 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는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한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결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차마 죄악을 보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며 그들에 대하여 화내고 계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성경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가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아 보실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이 빛되심이 그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은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에 대하여 그가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하시고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크게 자비하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앞에 나올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피의 길입니다. 피를 통하지 아니하시고서는 죄를 사할 길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죄악은 심각한 것이다. 죄의 문제는 심히 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한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대연하실 대연자가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다시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여기에 그 대언자라고 나온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에 그 대언자하고 그 위에 조그맣게 삼자로 이렇게 써 있는 그러한 성경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없는 성경도 있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 삼자를 따라가서 맨 아래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삼자 옆에다가 보혜사 이렇게 거기다가 써놓으신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혜사 그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가면은 너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그 똑같은 말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혜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그는 곧 성령님이시라고 하지 아니하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부르고 대언자라고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대언자라고 보혜사라고 부르니 그러면 두 분이 다 대언자고 보혜사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대언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원에 가서 찾아보면 두 가지 이 말을 그 합쳐가지고 만든 말입니다.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말해준다. 곁에서 그를 도와준다 하는 함께 있다 하는 그러한 뜻을 그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 대언자 옆에서 함께 있는 자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 뜻으로 성경 가운데서 이 대언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이 같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어때서 무죄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그 설명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대언자라고 이 같은 말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옆에서 간구하며 저 사람을 좀 봐주십시오. 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저 사람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도 이러한 같은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을 이 보혜사, 대언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대언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에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분이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는 놀라우신 분이라 신비하신 분이라 모사라 이것이 그 여기에서 말하는 대언자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알게 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모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것을 모사가 되실 것을 보혜사가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셨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지난번 이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성령님께서 보혜사 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두 분이 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혜사시지만은 그러나 그 일하시는 장소와 그 일하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차이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며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위험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로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여 주신다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 가운데서 그 찾아서 이해할 수가 있는가? 로마서 8장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찾아 읽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혜사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은 33절부터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면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가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하게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그가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서 한번 다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죄의 문제에 무거운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적절한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그 죄의 문제는 나와 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 태연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가 그 영광과 존귀와 그 권능에 있어서 그가 아버지와 동등한 자리에서 그가 아버지에게 그가 그 하나님으로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연하였을 때에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연하신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었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연하시는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신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연자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여러분들이 그 말의 뜻을 그 성경에 보시면은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그가 그 일을 아버지에게서 맡고 아버지가 그 일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기쁘게 담당한 자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께서 그 일을 맡기신 사람 아버지께서 그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대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대연자, 우리와 하나 되신 대연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뜻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간구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연하실 수 있는 분은 한듯이 흠없는 분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우실 때에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오라고 항상 강조하십니다. 흠없는 일련된 수양, 특별한 갈라낸 거룩한 것을 가지고서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되셨는가? 2절 말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원수가 되셨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덮기 위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 분노를 풀을 수 있는 유일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에서 온 세상은 우리가 그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땅히 모든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요한일서를 받는 그러한 유대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사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가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의 그 효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가 의로운 자로서 죄 없으신 자로서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화목 제물의 가치는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도 남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신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종족이든지 어떠한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든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그러한 화목 제물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의로우신 자로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가 너무 낙망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대언자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틀렸다고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때 그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지혜 없는 자라고 하고 우리가 우매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헛된 길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우리를 욕할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증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는 공격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들기만 하면 내가 이거 억울해서 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 통곡을 하며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며 분노하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대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변하고 계시고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나의 입을 다물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나의 변호를 그분에게 맡기고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의 대언자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익숙히 압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며 거품을 묶고 그 돌들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은 죽으라고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때 스데반이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못되게 구느냐 자기에 대하여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고 욕하고 정말 그를 죽이는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보였다고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이 증거를 합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왜 그 마음 가운데 그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의 대언자 되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만은 나를 죽일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는데 그가 그것을 봐라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나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이 저기 있다 그가 승리하며 그가 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저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며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무겁게 생각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각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또한 우리의 대언자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변호를 맡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위로를 받고 회복함을 받고 그 죄와 더불어 계속 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언자가 오늘 우리에게 계십니다.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죄가 있다고 나의 죄를 그에게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